잘 듣다가 보이스피싱 얘기가 나와가지고 정신이 사납네요. 예. 예,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또 대전도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추어 주옵소서. 국내와 해외에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특별히 국내와 해외 모든 전도하는 손길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더 활발하게 증거하다가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12편 찾겠습니다. 시편 12편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 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토간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데에 악인이 처처에 횡횡하는도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저번 주에 전도집회가 끝이 났기 때문에 오늘 시편 12편 좀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것을 읽었습니다. 5절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이 새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좀 필요할 거다 싶어서 이 본문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1절 표제에 나온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그 당대에 가장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이상 도망다녀야 했고 또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아주 처절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다윗일 겁니다. 다윗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정말 실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편 본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또 이 다윗 시대뿐 아니라 우리 시대에 꼭 맞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 소이다. 이 말씀은 진리를 찾는 자가 적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도 아주 꼭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 소이다. 경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충실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멸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경건한 자가 적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성인데 거기에 의인 한 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도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 소이다. 미가서 7장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잠깐 찾아볼까요? 미가서 7장 1절입니다. 미가서 7장 1절 1296페이지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한 자가 인간에 없도다. 미가가 살던 시대에도 정말 선인, 정직자 그런 사람이 너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항상 역사 속에서 멸망이 올 때는 뭐 도시든 나라든 세계든 멸망이 올 때는 항상 부패가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패가 커지면은 많아지면은 심판이 다가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시편 12편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는데 우리 시대에 정말 꼭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이 무너지면 2절도 무너집니다. 보시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 소이다. 1절은 주로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경건인데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무너지면은 또 이웃과 관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보통 가까운 이웃에게는 이제 과거에는 보통 정직하게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많은데 이제 타락이 심해지면은 각기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무너지면은 이웃과 관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2절에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리고 입술과 또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두 마음이 되니까 입술도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입하고 마음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우리 시대는 특별히 혀로 죄를 제일 많이 짓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행실이 없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그리고 말이 큰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 혀로 이길지라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우리 시대는 정말 거짓말을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에 아첨하는 입술 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우리 시대에 아첨이 정말 많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 말대로 우리 시대에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자기 PR을 아주 많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래서 이 속이는 말을 많이 하는 시대고 우리 혀로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혀로 우리 시대에 정말 식박도 많고 그 혀 가지고 우리 혀로 이길지라 혀로 이제 이웃을 향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주 담대히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혀로 이길지라 생각 없이 말을 막 함부로 막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양 격언에도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하는 말은 총 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말을 막 함부로 내쏟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시대하고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자, 경건한 자가 적어지고 충실한 자가 적어지고 그리고 저 이웃 간에도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그리고 말을 아주 함부로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가장 이 무서운 대표적인 것이 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8장에는 혀를 가리켜서 혀는 화살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혀로 잘못 말하면 혀로 혀는 화살 같은 사람을 죽이는 것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시편 64편에는 혀를 가리켜서 칼과 같고 화살 같다고 했습니다. 혀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혀로 쏘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욥기에는 또 혀를 책찍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혀가 혀로 사람을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아주 무서운 말 중에 무서운 말이 혀에 대한 표현 중에 정말 무서운 것이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뒤에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 말씀하기를 혀는 곧 불이요 조그마한 불이 산을 태우는 것처럼 이 조그마한 혀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 태울 수도 있습니다. 생애의 바퀴를 불사른다. 인생의 수레바퀴가 계속 굴러가고 있는데 30년 산 사람은 인생의 수레바퀴가 30분 굴러간 것이고 50년 된 사람은 인생의 수레바퀴가 50분 굴러갔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자기 과거를 쭉 들여봤을 때 내 인생을 온통 더럽힌 것이 뭐냐? 이 혀다 그 말입니다. 이 혀 때문에 지옥불이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을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혀였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혀였던 것 같습니다. 왜? 혀로 죄를 제일 많이 지을 테니까.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혀를 가지고서 성경에서 화살이다, 그리고 칼이다, 그리고 욥기 3장에 혀를 책찍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혀는 곧 불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불의의 세계라라고 했습니다. 혀를 세계라, 월드 세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혀 하나를 세계라고 표현했으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영혼의 가치는 이 지구보다 더 무거운 거, 더 큰 건데 혀를 어느 정도의 무게로 두고 있냐면 혀는 혀를 세계 정도로 아주 큰 무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혀가 지구보다 큰 존재는 인간인데 인간을 들었다 놨다 하고 인간을 아주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세우고 하는 이 엄청난 힘이 혀에게 있는 거예요. 혀는 세계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혀는 세계인데 불의의 세계라. 이 혀 잘못 사용하면은 뭐 가정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이 세계를 완전히 둘러엎는 것도 이게 혀가 둘러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혀가 잘만 사용되면은 영혼을 건지고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근데 우리 시대에 혀가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혀로 이길지라, 혀로 말을 막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망하게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에 말한 대로 우리 혀가 혀로 말하는 모든 것이 심판대 앞에 서면 심판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적그리스도가 큰 말과 참담된 말을 한다. 우리 시대에 아주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가장 큰 아주 엄청난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참담된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도 이제 새끼 양 같은데 말은 용처럼 말하더라 했지 않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 속에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그래서 세상에서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점점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 간의 사랑도 다 식어가고 하니까 이제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그래서 이제 말을 막 하는 시대가 되고 하니까 지금 세상이 너무 바뀌어서 가치관이 아주 완전히 하락했습니다. 욥기 10편 12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일종의 예언인데 우리 시대에 정말 적절합니다. 시편 12편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로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횡하는도다. 비로함이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인생 중에 점점 높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집니다. 아모스 1장에 보면은 자기 땅을 넓히려고 아이 벤 어머니 배를 갈랐다는 말도 나와 있고, 신발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팔았다는 말도 나와 있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 집에 같이 드나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이 이제 망할 때가 되면은 가치관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데, 우리 시대에 보세요.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저속할수록 인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자극적일수록 인기가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광고도 이제 이게 사람에게 돈을 쓰게 만드는 식으로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데, 요즘은 뭐 바르고 정직한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치 기준이 돈으로 싹 바뀌었기 때문에 재물이 가치 기준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잘 벌리면 잘난 사람인 거예요. 돈 못 벌면 못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가치가 너무 바뀌었습니다. 요즘 흥부집 간판 걸으면 안 될 것 같아. 놀부집 걸어야지 간판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데 악인이, 그러니까 이제 비루함이 높아지니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그래서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니까 이제 이게 불안정한 시대가 되고,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여기 말한 대로 가련한 자, 5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가련한 자가 그 압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그래서 가련한 자가 눌림을 당하고 궁핍하고 우울한 일을 많이 당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안전하지 못하니까 정말 안전지대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데, 우리 시대에 보세요. 꿈도 적어지고 가치관이 너무 하락했기 때문에 돈 벌리면은 먹을 거리 없나, 볼거리가 없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뭔가 정말 존귀하고 가치가 있고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서 뭔가 보람된 일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놀 데가 없을까, 먹을 것이 없을까, 그런 거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여행이나 하고 즐기고 뭐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잖아요. 꿈도 없어지고 기대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상 어디도 잘 보면은, 경건한 사람은 보면은 이게 안식하고 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불신자의 특징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절에, 4절에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하미로다. 여기 시편 12편은 불신자를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특징이 자기 중심이라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인생의 주관자가 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도 sin, 죄라는 속에 S-I-N 속에 중간에 I가 들어가 있잖아요. I. 자기. 악인은, 구원 안 받은 사람 특징은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다. 네 입 가지고 내가 말 함부로 하고 내 몸 가지고 내가 함부로 하는데 무슨 관심이냐, 무슨 상관이냐. 자기 중심이라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2절에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두 마음.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입니다. 마음이 안정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2절에 저희가 이웃에게 각각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그리고 거짓된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이고 두 마음이고 마음이 딱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마음이 두 마음이니까 입에도 입도 두 말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그래서 아첨하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말한 대로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비로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가치 기준이 천박하고 속되고 그런 것을 높이고 그걸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하면은 먹고 즐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비굴한 인생이 되고 결국은 뭘 위해 살아가느냐. 자,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고 우리 죽어 날짜 누구리요? 내 인생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죽으면 끝이니까 인생의 목적은 뭐냐? 결국은 배를 불리는 배를. 인생은 배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것이 악인의 기본 특징이잖아요. 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19절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 위를 생각하는 자라. 여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사람의 그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딱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그대로 멸망에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신은 뭐냐? 배요. 배. 신이 먹는 배, 이게 이제 타고 다니는 배 말고 이 배, 벨리 배이잖아, 배. 저희의 신은 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신인 거예요. 돈이 바로 신이다 그 말입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 죄 짓는 것을 자랑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대화하는 내용 보면 다 죄 짓는 내용. 그리고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로지 마음과 생각이 땅에 딱 붙잡혀 있습니다. 오로지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편 12편에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의 그 특징이 바로 자기 중심 그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두 마음이고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도 잘못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가치 기준이 또 잘못되어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 경건한 사람, 불경건, 그러니까 그들은 불경건하고 불충실하고 이런 사람으로 특징 지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을 막 나가다 보니까 이제 가련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억울하기도 하는 겁니다. 시편 12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처처의 악인이 횡행하니까 가치기준 잘못되니까 가련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궁핍한 사람들을 다 못살게 굴고 그래서
그들은 남의 것을 착취해서라도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은 안전지대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재산이 많으니까 눈에 보이는 세력을 딱 기대고 그것을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제 이 쓰레기들이 꽉 차면은요, 하나님께서 불질러 버리는 것처럼 이사야 14장 보면은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죄가 꽉 차니까 다 쓰레기가 되니까 멸망의 빗자루로 소재하리라.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악으로 꽉 치달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 홍수 때 그냥 사람이 다 쓰레기로 바뀌니까 싹 멸망기로 소재해버렸습니다. 앞으로 이 지구도 하나님께서 불로 그냥 한번 싹 소재합니다. 시편 119편 119절에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녹즙기에다가 과일 집어넣고 확 돌리면은 한쪽에는 점 나오고 한쪽에는 찌꺼기 나오잖아요. 찌꺼기는 버려버립니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인생은 결국은 둘로 다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 도살의 날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도살은 짐승 잡는 날입니다. 왜 성경에 도살의 날이란 말이 나올까요? 사람이 짐승처럼 바뀌기 때문에 도살의 날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체가 전부라 생각하고 영혼에 대한 영혼 자체를 싹 빼버리면요, 인간 짐승과 다름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주님 볼 때 짐승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도살의 날, 그 짐승 잡는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 안에 살다가 아담 안에 죽는 사람은 참 불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 안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나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다 허사를 경영하는 겁니다. 딱 죽음과는 건너가는 순간에 모든 것이 제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 보시면은 아담 하와가 이제 가인 낳고 그 다음에 아벨 낳았잖아요. 그 아벨 낳았는데 아벨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수증기 허물한 뜻입니다. 에덴 농산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에덴 농산에서 나와서 살다 보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이제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아담 하와가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수증기, 허무, 헛되다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솔로몬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 아담 안에 살다가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면은 허무라는 걸 빨리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 크세르크세스, 그 에서더서에도 나옵니다. 그런 세계를 정복한 왕이지만 인생이 너무 재미없어서 좀 재미있는 거리를 가져와서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에게는 상을 많이 줬다고 하잖아요. 재밌는 것 좀 가져와 보라고. 이거 봐도 재미없고 저거 봐도 재미없고 하니까 인생이 왕으로 황제로 있지만은 따분한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시편 12편에서 이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고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없으시는 이 시대에 그래도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 일어나는 건 행동을 계시하는 겁니다.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는도다. 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정으로 안전한 안전지대를 원해야만 이게 맞는 거예요. 그 세계 3대 심리학자 하면은 프로이드, 그 아들로 세 사람 들잖아요. 프로이드는 인생은 사랑에 굶주려 있다.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아들러는 인간은 의무에 굶주려 있다. 칼 융은 사람은 안전에 굶주려 있다. 맞습니다. 진정한 안전이 어딘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세상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안전한 것을 추구하고 진정으로 안전한 것이 어딜까? 여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자, 이 아담 하와가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가인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안전한 곳을 찾았는데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이 가인인 거예요. 도시를 만든 사람이 가인입니다. 왜? 거기에서 자기를 누가 죽일지도 모르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성을 구축했습니다. 바벨탑 시대 때도 성과 대를 쌓은 이유가 뭐냐면 안전을 구축하기 위한 겁니다. 목적은, 기본 목적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미국에 신민권 받아놨으니까 혹시 전쟁 나면 그거 하면 안전하다고. 거기가 안전할까요? 정말 안전지대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저 어떤 남편이 감옥에 가 있었는데 대낮에 그냥 탈옥했다가 그날 밤에 그냥 자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째서 그날 탈옥했다가 다시 밤에 이제 자수하냐 하니까 이제 탈출해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딱 보니까 아내가 서가지고 이제 아내 딱 보는 순간에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아 당신 지금 탈주한 지가 8시간이 지났는데 도대체 어디 있다 온 거예요? 급방 와요. 8시간 동안 있다 왔으니까 어디 갔다 왔냐 또 따지고 바가지 긁으니까. 아휴, 집도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냥 차라리 감옥에 놨다 그걸로 갔다가 다시 갔다가 저는. 갔다가. 덜덜 볶으니까 갈 때가. 그 감옥에 살아났다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뭔가 편안하게 정말 알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뭔가 안전한 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지구도 지금 핵무기가 지구 전체를 불살할 수 있는 핵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알잖아요. 지구를 100번 불지를 핵무기가 준비되다는 거 들었잖아요. 자, 이 지구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은 지하실을 깊이 파고 거기에다가 아주 튼튼하게 핵전 나면 그거 피하려고. 그런데 이사야서 2장하고 13장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반 흔들고 땅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지하도 안전하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시편 12편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다윗은 이 말을 들은 겁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군등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직접 들었어요. 여기에서도 다윗은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 일어나서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얼마나 다윗은 감사했겠습니까? 그는 구원을 경험했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혼이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죽일 수 없었잖아요. 그는 안전지대 속에 있었습니다.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아담아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안전한 곳을 딱 준비해 놨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겁니다. 이번 전도 집회로 영혼이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소환에 들어온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소환이야말로 정말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시편 18편에서 여호와는 산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62편에서는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피난처를 딱 준비해 놨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소환, 여기야말로 정말 안전지대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을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도다. 그리스도의 소환이 안전지대인 겁니다. 성경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5절입니다. 5절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높은 데에 거하는 자를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도다. 인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솟은 성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 하나 있는데 1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박을 삼으시리로다. 여기 모든 소선성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견고한 성읍을 하나 만드는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신 여기에 들어오면은 제일 안전한 곳인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소환인 거예요. 이번 전도집회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안전지대에 딱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시대 때 방주 안이 유일한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세계적인 홍수 있을 때 방주 안만 안전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오살자들은 안전한 곳이 딱 도피성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 이래로 인간은 죄인이 됐는데 그 죄인이 피할 수 있는 곳은 꼭 한 곳, 그리스도의 소환, 여기에만 안전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 인생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 영혼을 주님이 딱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 손 이중으로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이 영생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겁니다. 자, 이 영혼이 영원히 안전하게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언제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됐다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열한 명은 믿었는데 유다는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 가룟유다 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유다는 끝까지 안 믿었습니다. 이러셨잖아요. 그 영국에선가 친구가 둘이 있었는데 춤추는 거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집회에 가서 말씀 듣고 구원 받아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친구에게 전도하는 전도를 안 받죠. 그래서 그가 전도서 11장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내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주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 구절을 춤추는 면전에 갖다 대고 탁 성경기 쏟아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춤추는데 젊은 시절을 즐기며 사는 건 자유인데 이 모든 일로 심판할 줄 알라. 그게 마음에 딱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춤을 추는데 자꾸 그게 이제 그 생각이 자꾸 나니까 이제 이 춤추는 것도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지로 갈 때마다 이제 그게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고 같이 이제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너무너무 기뻐서 성경책을 선물로 줬고 그 사람이 이제 독실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또 더 극성 부리고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친구들 다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같이 모의해서 이 친구 죽이자 해서 큰 장총이잖아, 장총. 그거 하나 빌려서 이제 어느 지역으로 전도하러 오라고. 그래서 전도하러 가는 과정에 이제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 긴 장총이잖아요. 장총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항상 빵 쏘서 그 사람이 윽 하고 쓰러졌거든요. 그런데 한참 후에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보니까 성경책을 뚫었는데 구약 성경 다 뚫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뚫고 16장 뚫고 17장까지 뚫어봤는데 17장 12절에 딱 총알이 걸려있다고 하잖아요.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책을 아주 갑으로 삼았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책에 나오겠지.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참 구원받고 안전지대에 들어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지대에 들어온 사람, 이제 구원을 딱 경험한 사람은 구원받을 때 죄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삶이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시편 12편 다시 봅시다. 그러니까 불경건한 자와 다르게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12편 어떤 인생으로 바뀌냐면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제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기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두 마음으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마음이 생겼거든요. 구원받으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없던 새로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 새로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주의 것이 됐습니다. 로마 절장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입술도 이제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5절에 4절에 보면은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함이로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주인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몸도 입도 전부 다 주의 것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면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입술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7장에 말한 대로 입술의 열매를 짓는 만들어내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 입에 새로운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전에 입만 벌리면 욕만 욕했는데 이제 구원받으면 입만 벌리면은 예수님 얘기 나오고 성경 얘기하고 싶어지고 바꿔지잖아요. 입술이 바꿔집니다. 그리고 악인은 혀로 이기로 하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혀를 딱 제어하면서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혀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소이다. 이제 주님 앞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길로 가려고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을 때 안전지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아서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 영혼은 안전하게 보존됐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 삶이 끝까지 보존되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로다. 자, 구원 받고 난 다음에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조심스럽게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도 안전지대 안에 있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어디가 안전지대냐? 시편 12편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깨끗하며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도가니에 일곱 번 은이 들어갔다 나오면은 불순물은 다 떨어졌습니다. 성경은 필요할 말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지대 안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7절에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번역이 맞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이 말씀은 여성명사로 되어 있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지키사, 저희는 남성명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절은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7절은 저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참 우리 시대에 말 많은 시대입니다. 자기 주장들이 많고 이론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이 불확실한 시대에, 안전이 없는 이런 시대에 무엇을 기대고 살아야 될까요? 성경 말씀합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래서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 되는 겁니다. 성경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자, 하나님 말씀은 말씀 안에 딱 거하고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의 도는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딱 지켜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불순물을 다 떼버려서 꼭 필요한 것만 다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몸에도 필요 없는 부분이 없잖아요. 옛날 맹장 필요 없다 그랬죠. 맹장 필요합니다. 맹장 없는 사람은 저 우주 비행사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요게 힘줄 요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필요 없는 게 붙어 있다고. 그런데 한번 잘라보니까 인상을 못 써요. 인상을.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없는 부분은 한 부분도 없어요. 하물며 그러한데 성경에서 필요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필요한 것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군데도 필요없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시오리라. 성경의 한 획을 천지하고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소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저희 일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없애려는 사람이 많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딱 끝까지 전 세계 전파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구상에 안 없이고 보존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 영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존하는 동시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또한 내가 너를 지키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또 주님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것은 곧 하나님 붙잡는 게 되는 것이고 말씀 놓는 것은 하나님을 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또 지켜주시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이 타락한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안전지대로 두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머리고 교회가 몸이니까 몸된 교회에 딱 연결되는 겁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107편. 시편 107편 4절.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여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시도다. 광야 사막과 성 도시는 다르잖아요. 도시에는 필요한 게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광야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거할 성이 어딜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필요한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가 몸이니까 주님 몸된 교회에 연결되면은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이 다 있으니까 거할 성이 뭐와 똑같냐면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와. 교회 안에는 주님 몸된 교회 안에는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이 다 있고 그래서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교회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같이 연결되어서 같이 보호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들소들도 이동할 때 사자가 넘보지만은 무리로 딱 가면은요 함부로 넘보지 못하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무리로 간 것처럼 구원받은 주님 머리로 받드는 무리 속에 같이 연결돼 가면은 그 안에 있으면서 보호받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할 성이 이르게 하시도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지상에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거할 성하고 아주 유사한 거예요. 성 도시 안에는, 성이 시티 도시입니다. 도시 안에는 방어벽이 딱 쳐 있고 옛날에는 성벽 안에 있는 도시는 안전했잖아요. 그래서 몸된 교회 안은 정말 안전한 곳인 겁니다. 시편 12편입니다. 8절, 비로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세상은 지금 비로한 걸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에서는 무엇이 높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높이잖아요. 시편 138편 2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가장 높여놓은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무엇이 높아지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높아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기케 되는 겁니다. 교회도 중심이 주님이시고 그래서 말씀이 높아지는 곳에는 영적인 탄생이 있고 신앙의 성장이 있고 그리고 헌신이 있고 주의 역사가 있고 많은 열매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도 주님을 높이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높이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탄식과 다르게 성도들의 탄식은 다르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건질고 어떻게 하면 내 집안 식구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고 그런 탄식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리스도의 소안에 들어온 사람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이라는 가장 안전한 지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 이사야 32장 32장 17절 32장 17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안전과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의의가 가져오는 효과는 화평이요 주님의 복음의 의의를 확실히 깨우친 사람 속에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있습니다. 의의의 결과는 영원한 안전, 평안과 안전이라. 이 주님의 복음의 의의를 확실히 깨우친 사람은 정말 여기 말한 대로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서는 곳에 있으려니와. 우리는 장차 안전한 곳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주님이 계신 바로 그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천국에는 무슨 강도가 있겠어요? 범죄자가 있겠습니까? 아첨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세계에 가장 안전한 범죄라는 것은 전혀 없는 그런 안전지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비루함이 높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가치관이 다 바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안전지대에 들어오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안전지대가 아니라 정말 멸망의 길, 정말 위험한 곳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 힘으로 인도하려면은 보통 마음 가지고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이 안전지대로 이끌어드리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간단하게 배운 대로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우리가 안전지대에 들어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안전지대 안에 있으려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말씀을 딱 벗어나면요 격길인 거예요. 그 위험지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한 군데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140편. 시편 140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0편 5절입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을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길입니다. 네, 길로 걸어가면 안전한데 길 곁에 함정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성경과 다른 길을 겪겠다. 그러면 이제 길 곁으로 가는 거니까 그 함정에 탁 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말씀을 이길 생각을 안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경에 명확한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도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자녀가 말씀 부리더라도 집안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다 수습해 주셔요.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은 부족한 게 있어도 주님이 다 간섭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자녀가 일단 집 나가면 안 되잖아요. 집 나가면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집 안에 있으면서 사고 치면요 부모님이 거의 다 수습해 줍니다. 그렇죠? 집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게 안전한 거예요.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주님의 간섭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구원받은 분들은 어디가 안전지대인지를 잘 보시고 그 안에 딱 잘 구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위험지대에 있으니까 그들을 적극적으로 주님 품으로 잘 인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전도집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며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도 전도집회에 또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을 일일이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되는 전도집회들, 또 해외에 선교하는 그 모든 발걸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